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2장.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던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속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쁜 소식을 맡길만 하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애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결코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구실로 우리의 욕심을 채운 적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또 다른 누구나 할 것 없이 도무지 사람에게서는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마치 어머니가 사랑으로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주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의 행동이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증인이고 또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기를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좇아야 할 길을 따라 살라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격려하고 타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여러분을 당신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며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동족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믿는 이들을 본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네 동족인 유대 사람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였으며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곧 이방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죄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내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잠깐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만 떠나 있을 뿐 마음으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그리워한 나머지 여러분을 찾아가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만나러 가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나 바울이 몇 번 여러분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스러운 월계관이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28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우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네가 신이라고 하고 네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네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너는 다니엘보다 더 슬기롭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내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너는 지혜와 총명으로 재산을 모았으며 네 모든 창고에 금과 은을 쌓아놓았다. 너는 무역을 해도 큰 지혜를 가지고 하였으므로 내 재산을 늘렸다. 그래서 내 재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니 내가 이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칼을 빼서 내 지혜로 성취한 아름다운 상품을 파괴하고 내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그들이 너를 구덩이에 내던지면 너는 맞아 죽는 사람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네가 신이라고 네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사람들의 손에 찔려 죽을 것이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네가 외국 사람들의 손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은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두로 왕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조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네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고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해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너는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네 한가운데 불을 질러 너를 삼키도록 하였으며 너를 구경하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내가 땅바닥에 재가 되도록 하였다. 문민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돌려 시돈을 바라보고 그 성읍을 규탄하여 예언을 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시돈아,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거룩함을 내 가운데서 나타낼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네게 전염병을 보내고 너의 거리에 피가 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와서 칼로 너를 치면 사람들이 내 한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평안히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면 그들이 평안히 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가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그 길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너희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인 기회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신 주님께서는 가시려던 목적지인 갈릴리 가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왕의 신하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에 앞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중심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셔야 할 갈릴리에 도착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주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던 단순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와 같이 자신을 신앙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내다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가? 그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시, 말씀과 더불어 생각할 때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수 있고 세상의 구주임을 믿을 수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의 혈육을 부모를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지 못하는 비극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것을 안다는 것 때문에 믿음의 방해 요인이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때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이란 신앙에 많은 손해를 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신앙 속에서 알고 지식을 가지는 자는 그 지식이 더욱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귀중하게 쓰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원리도 바꿔지고 변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지식의 불안정함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겸손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것 외에는 어차피 무식하게 되어 있어 지식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무식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 겸손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한번 나쁘게 인식된 상대에게 좋은 면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과거의 터 위에 현재의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남이 가진 것만 좋은 것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본문에서도 자신들은 별로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절기 행사 때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 굉장했었다는 것이죠. 즉, 내 가까이 계실 때는 그분에 대해 잘 몰랐다가 멀리 내놓고서야 위대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로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했던 말씀신앙이고,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는 비극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표적신앙은 내가 봐야 믿겠다는 도마형의 신앙이고, 말씀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인데, 말씀신앙은 표적도 가능하지만, 표적신앙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대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신앙인입니까? 지혜 속에 받은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전제한 지식은 더 귀중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46절 49절인데 왕의 신하라고 할 때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죽음 앞에서는 그의 모든 것들이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은 전능한 것이 될 수 없고 그의 높은 신분조차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자기의 체면이나 위신은 벗어던진 채 갈릴리 목수 청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고난은 이렇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각오라야 교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또한 어떤 문제가 있고 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그때가 곧 겸손히 주님께 나올 때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50절 말씀 중심으로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9절인데 왕의 신하의 요청에 대한 50절에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은 왕의 신하의 신분에서는 분명 불쾌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아람 왕의 군대장관인 나아만이 많은 예물을 노새에 싣고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묻는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엘리사는 열왕기하 5장 10절에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했을 때 노예했던 나만의 분노가 왕의 신하에게는 없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50절 상반절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신의 바람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였지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순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만을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의 명령을 부탁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는 자세야말로 은혜받을 자세인 겁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능력이심을 51절에서 54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의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직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난 하인에게서 아들이 낳은 시기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디에나 충만히 계신 주님의 편재성이 증명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제안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몰랐고 내려와야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수말리나 떨어져 있는 어디에나 오늘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재성을 가진 말씀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은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울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즉, 누구든지 울고 왔다 울고 가는 대상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신분이나 지위를 논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하시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 왕의 신하에게서 그지 바디메오의 일기까지 무수한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축에 끼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조금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내게 올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안타까움을 들어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이론을 믿음으로 수용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는 잠언서 9장 10절에 솔로몬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임을 잊지 말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은 감추어진 복입니다. 오직 우리의 사정 그대로를 고백하고 주님의 방법에 맡기는 신뢰를 드립시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말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외면치 않으심을 믿고 삶을 맡기는 순종을 드립시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역대하 20장 9절에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 시즌2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에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칫하면 나 자신도 어리석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겸허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잠언 16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읽으면 읽을수록 강하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일부러 잘못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나름대로 옳은 길을 택해서 가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면 너무 비극적인 일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26절부터 25절과 연결된 문맥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대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네, 고대게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일을 하다 보면 고대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6절 상반절에서 경계하는 것은 일하다 보니 고대게 일하는 상황이 온 경우가 아니라 식욕에 쫓겨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일하기는 싫은데 할 수 없이 일한다는 의미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버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인생은 원래 이렇게 비참한 거야 라고 여기면서 억지로 일을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태도에는 욕망을 넘어선 고귀함이 더해져야 합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은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니까 고귀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식욕 때문에 일하는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서 꽤 바람직한 모습으로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일하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또는 가끔씩 힘이 빠지고 길을 잃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기회가 줄어들면 영락없이 삶에서 생기가 약해집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밤낮으로 꾸준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특히 일터에서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악인이 살아가는 모습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어떤 악인이 등장하는지 볼까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네, 여기서 꾀한다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부들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또는 아름다운 것을 캐냅니다만 불량하고 쓸모없는 사람은 악한 것을 파내어 표면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맹렬한 불 같아서 사람의 마음속을 폐허로 만들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끔찍하게 파괴합니다. 불량한 자들은 뭐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화를 적게 내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참 좋습니다. 화를 적게 내게 되니까 제 입술에서 맹렬한 불 같은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조심해야 되죠. 특히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화를 낼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으면서 화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사랑과 긍휼과 지혜를 많이 비축해 놓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 말씀에는 악한 삶의 모습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맹렬한 불로 관계를 눈에 띄게 파괴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패역한 자는 삐뚤어진 마음가짐으로 선함과 정의로움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불량한 자처럼 파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인간관계에서 실제로 끼치는 해악은 치명적인 사람입니다. 상반절의 패역한 자와 비슷하게 다툼을 일으키는 버릇이 바로 말쟁이가 되는 것, 즉 불평하는 태도에 빠지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험담하는 것은 보통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하지요. 하지만 그런 불평과 험담은 결국 당사자의 귀로 들어가거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불신을 조장합니다. 이것은 매우 파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앞서 잠언 6장 19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나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서 바람직하지 못하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점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꼭 입에 담아야 하겠다면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본인에게 직접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진심을 담아 조심스럽게 조언하느라고 했는데 친구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부터는 그 친구의 몫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다가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형제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다음에 서먹한 관계를 한동안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낫습니다. 29절에 등장하는 악인은 포악한 사람입니다. 읽어볼까요?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폭력적이지만 그 이웃이 꼬임에 넘어갈 정도로 수단도 좋은 것 같지요. 즉 저와 여러분도 그 꼬임에 넘어가는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고 분별력을 키우는 출발점은 기본적인 분별력을 미리 갖추는 것이며 기본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잠언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며 분별력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치관의 차이가 발견될 때가 있는데 그 차이가 심각한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 어느 한쪽에서 이 경외감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에서 상당히 심각한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게 살 때의 기쁨을 느끼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죄를 배우며 사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악과 패망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끝으로 잠언 16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네, 오래전에 번역된 성경책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의 상반절이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악한 꾀를 떠올리느라 눈을 감은 모습을 묘사하는 것도 같지만 눈을 질끈 감아 신호를 보내는 의미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눈짓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공범이 되자고 유혹하는 눈짓을 보내는 사람을 몇 번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역한 일을 도모하여 나를 공범으로 끌어들여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6장 30절 하반절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는 내용이 그 뜻을 명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상반절에 비춰보면 오래전 유대사회에서 비밀리에 신호를 주고받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화를 할 때 신호를 많이 보내는 사람들 조심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정직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호를 만들어 보내지 않고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무장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장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등에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에는 후퇴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완전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경주에 비교한 구절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경주에서 이겨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을 보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는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유를 마시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더 이상 우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보다 더 강조하는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열거한 7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으뜸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Are we down hearted? No, no, no. Are we down hearted? No, no, no. Troubles may come and troubles may go. We trust in Jesus, come will or woe. Are we downhearted? No, no, no.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